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라는 이단 그룹이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요. 과거에 혹시 구원파라는 이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특징이 이거죠.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그거 대답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은 성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1서 시대에도요, 이러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몸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사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하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죄의 장애물을 우리가 올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넘어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속삭이는 거짓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지 않는다. 기존 성도들이라면 여기에 다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속 유혹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져 있지 않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지 않지만 기존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남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죄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짓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금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울 분 계신가요? 절망이죠. 이 문자만 보면, 이 문자적만 보면 오늘 아침에도 죄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지? 이거 거짓말하는 건가?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둠에 행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된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짓는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곳을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요, 그 죄를 막 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에 빠져 있지 않지만 이단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깊은 내면이 잠겨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형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다 핑계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만 계셔서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하고 타협하죠.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목사님 너무 순해요.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죄가 함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 놓고 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영적 성숙의 장애물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 없는 완벽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만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성경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 지은 것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어둠 가운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꽁꽁 숨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다 들춰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들춰내지기 이전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6절에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과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빛 가운데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짧아 손이 짧아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렸고 우리의 손에 피가 우리 입술이 거짓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대요. 빛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 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냐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모습 있는 그대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더러운 죄를, 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죄의 한계를 정하시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악취가 나고 이건 세상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꽁꽁 숨기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내를 다 오픈하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케 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빛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죄의 속임수는 죄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속임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지 않는다. 죄가 있어도 사귐이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량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죄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8절에 죄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육신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고백했던 분들도 있고요. 정말 통회하고 울었지만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기도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 번 짓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죄는 뭐냐면 이게 죄인지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 죄가 계속해서 저질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한 번 죄 짓는 것과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이라는 헬라어 뜻은요,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일한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 이거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도요가 아니라 그대로 고백하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간거해서 이거 죄야 라고 하면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백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입으로 자백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두 인물들을 통해서 이 자백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은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지고 사울은 그의 마음이 변해서 그의 왕을 포로로 끌고 올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급하게 달려와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백은 무엇이죠? 아무리 거기에 선한 뜻과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는 뭐예요? 그것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자백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두 번이나 기회가 줄 때라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자백하지 않아요. 그의 끝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통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어때요? 변명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하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노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며 나옵니다. 물론 이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 줘야죠. 낯짝이 두꺼워야죠. 이 죄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 죄 또 지을 거.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못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세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왜 하셨어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 못하러 세수해. 그렇죠?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 못하러 세수하고 못하러 씻어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안 앉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죄 지으래요. 죄 지을 것이래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고해성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엄히 다스리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쓰러지더라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성경은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미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미쁘다라고 하니까 이게 예쁜 줄은 건 줄 알았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다는 게 뭘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신실하다. 신실함 보여? 약속했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자백만 하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어떤 모습이든 수백 번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또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죄? 난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고백해 줄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초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경험상 이렇게 혼자 자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죄에 대해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자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던가요? 바뀌던가요? 변화되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민은 고백하지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혼자 이 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래서 삼겹줄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이런 자백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죠. 숨겨진 나만의 죄를 누군가 아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결과 나의 평판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모습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자백하지 못합니다. 숨기고 삽니다. 그것이 한국 정서의 일반적인 문화예요. 유교 문화. 어때요? 속은 화병으로 쓰그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겉은 어때요? 밝아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면 어때요, 대들? 좋아요, 목사님. 웃고 있는데 그 부분 안에 뭐가 있어요? 우러와 침일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우린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겉모습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꼭 우리 죄를 숨기면서 거룩한 척, 좋은 척,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척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데 선을 정해놔요.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렇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목장에? 나 나가버릴 거야. 내 삶, 여기는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건들시지 못하도록 꽁꽁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불안하잖아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멋진 옷, 예배, 교제, 겉모습은 좋지만 죄악과 탐욕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넘어지는 이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공개된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밝히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냐.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며 계속 그 구덩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화장하시고. 옷은 똑바로 돼 있는지, 귀걸이는 제대로 됐는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셨는지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셨어요? 제가 쪽집게가 아니지만 여기 오시면서 차 안에서 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냐고 집안에서부터 울그락불그락 이러면서 차 안에서 주차 때까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거리다 문 열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도님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 그만합시다.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그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꽁꽁 그 죄악을 숨긴 채 나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가지고 나와. 자백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해 줄게. 이미 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죄를 졌던 어떤 모습을 짓던 그 죄가 수십 년이 있더라도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나오기만 해. 고백만 해.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놓고 죄 사함받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 죄 때문에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을 그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자백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앞에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백하지 않아도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큰 방해부여 장애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밝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죄임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 어떠한 한계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들을 사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미물로 있었던 모습에서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고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